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65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6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이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시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신약성경의 첫 부분에 우리 학생들도 다 성경을 가지고 있죠? 신약성경의 첫 부분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권의 책이 나타납니다. 다 아시지만 제가 아이들을 자주 만나다 보니까 안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물어보면 모른다고 해요. 정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권의 책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 살았던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한 사람에 대한 기록입니다. 즉 예수에 대한 전기입니다. 보통 어떤 한 사람 전기를 쓰면 뛰어난 사람이겠죠? 뛰어나고 훌륭한 위인에 대한 전기는 주로 그가 이루었던 뛰어난 일과 업적을 주의 깊게 살핍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에 대한 전기인 이 네 개의 복음서는 흥미롭게도 그가 죽기 전 며칠 동안 있었던 일들과 그의 죽음에 가장 큰 관심을 기울입니다. 단순히 기록한 장수만 봐도 그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큰 명절 때 죽었고 그 명절을 지내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때부터 기록을 살피면 그 분량을 대충 알 수 있는데요. 마가복음은 11장부터 시작됩니다. 11장부터 15장까지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이 16장이니까 대략 3분의 1이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더 많아요. 요한복음은 거의 5분의 3, 2, 5분의 3 가까이 분량을 할애해서 예수의 죽음의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보통 전기는 한 위인의 삶을 기록하려고 애쓰는데 예수의 전기인 복음서는 그의 죽음을 전하려고 애씁니다. 그만큼 예수라는 인물을 알게 하고자 할 때 그의 평생의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그의 죽음임을 복음서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예수가 어떤 인물인지를 알고자 하면 이 복음서의 안내를 따라 그의 죽음의 과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린 채로 극심한 고통 속에 피 흘리다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가 겪은 죽음은 사형제도인데 그 중에서도 십자가형으로 당시로서는 가장 무겁고 무서운 형벌이었습니다. 그만큼 매우 큰 죄를 지은 사람이 받는 벌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을 받은 죽음이라는 이 결과만 놓고 보면 예수는 당시에 아주 심각한 죄를 지은 중죄인이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어떤 사람에게 사형을 내리려면 당연히 재판을 거쳐야 되죠. 예수는 모두 세 번의 재판을 거쳐 십자가형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 당시에 전직 대제사장 안나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현재 대제사장 가야바라는 사람의 장인이기도 하거든요. 이 안나스가 재판장 노릇하는 예비 재판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은 요한만 기록했습니다. 요한만이 이 사실을 기록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현재 대제사장 가야바를 중심으로 해서 대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서기관, 율법학자들이 모인 법정, 즉 당시 이스라엘 최고의 법정인 산헤드린 공회가 행한 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산헤드린 공회가 당시 총독, 로마 총독 빌라도를 재판관으로 불러서 열었던 재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거든요.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사실 공식적인 재판은 세 번째 것 하나뿐이었어요. 나머지는 다 비공식적인 재판이죠. 이 두 번째, 세 번째 재판은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14장 57절부터 68절은 바로 이 두 번째 재판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는 이 53절 말씀이 이 재판정의 상황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사형이 집행되었으면 사형이 선고된 재판의 내용을 봐야겠죠. 그 재판 내용을 보면 그가 죽은 이유, 나아가 그의 죽음의 의미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복음서를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두는 예수의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따라가면서 또 그 중에서도 특히 그가 받았던 재판의 내용을 비교적 자세하게 적어두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본문을 통해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의 죽음의 의미,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혈통적으로 따지면 유다지파에서 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왜 사형 판결을 받았는지,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 재판은 좋은 재판이 아니었어요. 공정한 재판이 아니었어요. 쉽게 알 수 있는데 본문 55절과 5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대제사장들과 모든 공회원들이 예수를 사형에 처하려고 그를 고소할 증거를 찾았다. 재판장에는 예수를 칠 목적으로 그에게 불리하게 말하는 증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의 증언은 모두 거짓이었고 당연히 그들 서로의 말도 잘 들어맞지 않았다. 이렇게 마가가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산헤드린 공회에는 증인들의 말을 들어보고 예수가 과연 죄가 있는지 아니면 죄가 없는지 판결하려는 그런 보통의 그런 공정한 재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중죄인으로 몰아서 사형에 처하겠다라는 그런 결론을 먼저 내려놓고 그 목적을 이루기에 없는 증인들을 억지로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거짓말, 위증하게 만드는 굉장히 부당하고 악한 모임에 불과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의 뭐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지도자들이었던 제사장들, 장로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오늘 이 재판이 있기 3년 전부터 이 예수라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때부터 예수를 싫어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주목하고 예수가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을 때부터 그를 죽이겠다 마음 먹었습니다.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하면 이미 마가복음 3장 때부터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낫게 하신 그 일부터 논쟁이 붙으면서 이 사람들은요, 이 사람 죽여야겠다라고 이미 결정을 했어요.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사람들을 예수에게 보냈습니다. 때로는 몰래, 때로는 대놓고. 그래서 그들을 통해 이 예수가 무슨 말을 하고 다니는지, 무슨 일을 하고 다니는지 몰래 훔쳐보기도 하고, 또 예수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것을 가르치면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이것은 틀렸다, 자신들이 이해하고 있는 성경의 내용과 맞지 않다, 예수는 주로 성경을 가르쳤으니까요, 당시의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이겠죠, 그것을 풀어서 가르칠 때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이건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대들고 또 질문하고, 이 질문은 궁금해서 알고 싶어서 물어본 질문이 아니라 악의적으로 그 잘못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질문이었죠. 질문하고 또 논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4장 1절 2절에 보면요, 예수가 유월절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는데 이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이때가 그를 잡아 죽일 기회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속임수를 써서 이 예수를 붙잡아 죽일까 궁리했지만 이 예수가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명절에 잡으려다가 자칫하면 큰 소동이 벌어질지도 모르겠다라고 판단해서 아쉽지만 좀 나중에 그를 잡자 이렇게 의논하고 있었는데, 이때 이제 예수의 제자 중, 예수를 많은 사람이 따라다녔는데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이들에게 와서 내가 기회를 줄 테니 잡아라, 그래서 전격적으로 잡게 되었고 이제 재판정까지 끌고 오게 된 것이었죠. 지금 한밤중이거든요. 재판은 낮에 열리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두 번의 재판을 하고요, 새벽에 이제 15장에서 살펴보겠지만 새벽에 빌라도를 불러서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떳떳하지 못한 거죠.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요, 속전속결로 예수를 죽여야겠다라는 이 목적을 이루려고 했던 것입니다. 재판은 그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수단에 불과했던 거예요. 이처럼 이 재판은 예수가 죄인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기 위해 열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죽이기 위해 열렸습니다. 그러므로 산헤드린 공의회 이 회원들은 이 판결에서 그들의 말에서 사실 예수의 죽음의 이유, 그 의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말은 거짓이기 때문에 그렇죠. 본문 63절과 64절을 보면 재판 결과 이 산헤드린 공의회는 예수를 사형에 처하도록 명하였습니다. 대제사장 마태, 누가는 이름을 기록해 놨는데 가야바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가야바는 예수가 신성모독의 죄를 지었다고 말했고 모든 회원들이 이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죄 없이 사형 선고를 받은 억울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재판에서 그의 죽음의 이유, 죽음의 의미를 찾을 만한 어떤 단서도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본문을 기록한 마가가 그 실마리를 남겨두었습니다. 마가는 거짓 증인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유독 어떤 두 거짓 증인의 말만 적어두었습니다. 많은 거짓 증인들이 일어나서 말들을 했다라고 했는데 딱 하나만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해두었어요. 본문 58절에 그 증인들이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예수가 이 예루살렘 성전, 당시 헤롯 성전이죠. 오랫동안 지어왔던 그 성전인데 이것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만에 짓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증언했어요. 마가는 이들의 말이 거짓 증언이라고 하였고 그렇게 그들의 증언도 서로 들어맞지 않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다 들어보셨죠? 그죠? 이 말은 사실 전혀 근거가 없는 말은 아닙니다. 마가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요한의 기록을 보면 요한은 예수가 이 말을 한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는 그 말을 사람들 앞에서 했다라고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마가가 증인들의 말을 거짓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것은 예수의 말에 담긴 깊은 뜻을 잘 알지 못하면서 엉뚱하게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그 말이 있을 때 그 말의 본래 의도는 따지지 않고 그 말을 꼬투리 잡아서 어떤 사람은 비난하거나 뭐 욕하거나 심지어는 그 사람을 뭐 법정에 보내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의 의미를 잘 밝히고 있는 것. 그러니까 이들은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아마도 예수의 이 말이 성전을 무너뜨리겠다라고 하니까 그것은 자신들의 종교에 대한 그러니까 유대교죠. 유대교에 대한 공격처럼 들렸을 것이고 왜냐하면 이 성전이 바로 구약성경의 가르침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짓겠다, 다시 짓겠다라고 하여서 그들 생각에는 전혀 얼추당토하는 그런 거짓을 말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 의미를 잘 밝힌 것은 바로 요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잠깐 가보실까요? 요한복음 2장 19절 이하로 가보시죠. 찾으셨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요한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어떤 특별한 일을 겪은 다음에 아 그때 이 예수가 한 말이 자기의 선생인 예수가 한 말이 이런 의미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 설명을 적어놓은 거예요. 예수는 이 성전을 헐라 사흘만 내가 다시 짓겠다라는 말을 통해서 자신이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자신이 건물은 아니죠. 만져지는 돌로 지어진 건물은 아니죠. 그것은 성전의 의미. 성전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음지를 뜻하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성전에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성전이라 한 것은 죄인인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길이다라는 점을 밝힌 것입니다. 즉 그는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 것이나 자기 허물어지는 것, 자기 성전이 허물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사흘 만에 자신이 부활할 것이고 이로써 어떤 의식이 아니라 실제로 구약에서는 의식을 가르쳤잖아요. 뭐 재물을 죽이고 피를 흘리고 사실 성전도 의식의 한 부분이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상징하는 상징물이잖아요. 이런 의식이 아니라 정말 실제로 자신을 통해 죄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겠다라는 말을 바로 그 말로 한 거예요. 천으로 만든 성막, 돌로 만든 성전에서 죄와 허물이 많은 인간 제사장이 아무 가치 없는 짐승을 죽이는 상징적인 제사가 아니라 의로우신 삼위 하나님 앞에서 아무 죄도 허물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자신을 대가로 내어주어서 죄인들의 죄를 씻게 하고 용서받게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는 대속 죽음을 자기가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즉 예수는 너희가 이 성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는 말을 통해 자신이 사람이면서도 동시에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고 옛 언약이 오랫동안 고대하게 한 참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밝힌 것입니다. 이 법정에서 예수가 한 말의 의미를 모든 사람이 알지 못했던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가 한 이 말을 이런 다른 말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함께 보시죠. 히브리서 9장으로 가보실까요? 9장 22절 26절까지 볼 텐데요.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율법에 따르면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지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피를 흘림이 없으면 죄를 사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가르쳤다. 구약 성경의 가르침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23절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뭐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 이런 것들은 구약의 가르침을 따라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짐승의 피를 흘려 그것을 뿌리고 바르는 방식으로 정결하게 하는 깨끗하게 하는 그런 필요가 있었지만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실제로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예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런 것은 다 그림자라는 거예요. 모형이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증인들은 이런 방식으로 생각한 거죠. 눈에 보이는 돌덩이, 돌로 지은 성전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는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그것이 지시하고 있는 실제 하늘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25절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옛 율법으로는 매번 매해 계속 그 의식을 따라서 제물을 죽이고 피를 흘렸어야 되는데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그것은 다 잠시 있을 임시로 있을 그런 모형이고 그림자이기 때문에 근데 실제는 그런 것이 아니고 26절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단 한 번의 고난, 단 한 번의 죽음, 마치 짐승의 피를 짐승을 각을 내서 갈기갈기 찢어서 그 피를 흘려서 죄사함을 상징하는 일을 했던 것과 같은 그것의 가르침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단번에 죽였어. 단 한 번 죽여서 그것이 지시하고 있는 실제 일, 곧 인간의 죄를 사하는 일을 이루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의 증언이 예수의 자기 고백과 일치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이 법정에서, 여러분 이 법정은 사람이 지어낸 일이 아닙니다. 사복음서에서 다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2000년 전에 저 멀리 이스라엘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이 법정이 벌어졌어요. 한밤중에 이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이 사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여러분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할 그리스도임을 여러분 참으로 믿으십니까? 이 집단적인 사람들은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저 죽이려고만 했죠. 오늘 재판은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그저 사람에 불과한, 그것도 정말 보잘것없고 추락이 그지없는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요, 죄와 사망의 비참함으로부터, 그리고 사탄의 무서운 압제로부터 사람들을 구원해낼, 바로 우리를 구원해낼 유일한 구원자임을 사람들의 증언이 아니고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작정하신 바, 약속하신 바를 실제로 이루는 방식으로, 그것을 순종하는 방식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요한이 후에 이 예수가 실제로 사흘 만에, 실제로 죽고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한 것을 경험한 후에 앞서 있었던 예수의 말을 떠올리면서 그 의미를 깨달았던 것처럼, 아마 오늘 이 재판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도 이 당시에는 지금 본인이 적고 있는 이런 의미들을 깨닫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나중에 깨닫고 이런 사실을 적었을 거예요. 이 재판정에 있는 재판관들의 말이 아니라, 여기에 참석자들의 말이 아니라, 예수 홀로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참 하나님의 아들임을 온몸으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성취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현장이에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증인들의 거짓말에도 어떤 자기 번호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법정에서 재판에 참석한 사람들 가운데서 오늘 끝부분에 보면, 본문 끝부분에 보면 더러는 달려들어서 침을 뱉었어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침뱉음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이 겪지 않는 일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얼굴을 가리고 와서 주먹으로 치고 누가 쳤는지 맞춰봐라 이렇게 조롱했어요. 네가 선지자라며, 네가 그래서 이렇게 유명세를 탔다면서, 네가 기적을 베풀었다면서 한번 능력 한번 보여봐라, 그렇게 조롱했습니다. 심지어는 이 참석자들의 하인들까지, 당신 신분사에 계셨으니까요, 그들까지 달려와서, 분위기 어떤지 아시겠죠? 그 하인들까지 달려서 손으로, 손바닥으로 예수를 쳤어요. 그런데 이 예수는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까 요한의 고백처럼 예수는 사람에 대해서 자신의 그런 증언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의 증언이 필요 없는 분이에요.
오히려 사람의 모든 마음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진정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이사야 선지자 예언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유대인들도 아마 잘 알고 있을 예언이에요.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 장차올 메시아가 어떤 존재인가를 가르치는 그런 예언인데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가 입을 열지 아니었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까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이사야가 수백 년 전에 예언한 하나님께서 예언하게 하신 그 일을 예수님이 온 몸으로 지금 순종으로 보이고 계신 것이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힘없는 짐승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입을 열지 않고 괴로움을 당하도록 그 괴로움을 받는 것. 그것이 왜 그런가? 실은 지금 이 재판정에 있는 사람들이 받아야 될 벌, 우리가 받아야 될 벌을 대신 받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그것을 모르겠다. 이사야가 예언했고 실제로 그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때가 찼거든요. 이제 곧 죽을 때가 다가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 가야바는 증인들의 말이 엇갈리고 어느 것 하나 지금 예수를 죽일 만한 결정적인 그런 증거가 되지 못하니까 다급해서 아예 그냥 대놓고 물어봐요.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찬송받을 이는 하나님이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그리스도냐? 라고 물어본 것이죠. 이 질문이 사실 놀랍죠. 이것은 그 베드로라고 하는 예수의 제자의 고백인데 우리 너무 유명해 잘 알고 있죠. 마태복음 16장에도 나타나고. 근데 그 베드로의 대답과 거의 유사한 지식을 이 가야바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설명을 모르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 예수가 진정 하나님이요 죄로부터 구원할 참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 만한 지식들이 이 당시에 멀리 퍼져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성경을 해석해서 이 예수가 바로 구약성경이 가리키고 있었던 참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알 만한 지식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가야바는 미움에 가득 차서 질투에 가득 차서 전혀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이것이 이 사실이 예수를 죽일 좋은 그런 빌미가 되겠다 싶어서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 말한다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저가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 하나님인 채 하고 있다 라고 핑계를 낼 수 있는 그런 좋은 빌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대놓고 그렇게 물어보았고 예수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그래 내 말이 맞다. 내가 바로 그다. 너의 말처럼 내가 그리스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더 나아가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 앉은 것과 하늘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하는 재림에 대한 말씀까지도 덧붙이셨어요. 하나도 감춘 게 없죠. 자신이 만유의 통치자요 모든 사람들의 심판자로서 다시 오시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또한 다윗이 시편 110편 1절에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때 내 주가 메시아죠. 내가 내 원수들부터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렇게 노래했거든요. 바로 이 메시아. 모든 원수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 모든 하나님의 대적들, 모든 사탄의 무리들, 그 사탄의 압제한 영향 아래 있었던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놓이기 그 전까지 나의 메시아가, 나의 그리스도가 내 오른편에 앉아있을 것이다. 이렇게 다윗을 통해 예언하게 하셨거든요. 그 예언의 성취자가 바로 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선지자도 다니엘서 7장 13절 이하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또 한밤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으로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다니엘 선지자가 환상 속에 보았던 바로 그 일, 하나님께서 그의 메시아에게 모든 권세를 이양하는 일, 그래서 그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을, 모든 나라들을 통치하시며 영원히 그들을 다스리시는, 권세를 주시는 그 일을 다니엘 선지자가 일찍이 보았는데 바로 그 일을 이룰 자가 자신이라는 사실을 밝히신 것입니다. 구약에 나타나는 모든 하나님의 그런 약속들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들을 밝히신 것들, 모든 의식들, 그것들을 종합하면 사실 이 예수가 진정한 메시아임을, 비록 사람이지만,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가 놀랍게도 하나님 자신임을 실은 알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하면서 일부러 예수 다음에 님자를 안 붙였어요. 보통 설교할 때 예수님 예수님 하는데 한 번도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라고 안 하고 예수라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예수를 님이라고 높여 부르는 이유는 그가 단지 사람이 아니라 이 재판정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창세전에, 영원전에 작정하셨던 진정한 메시아요, 참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성자임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분이 단지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물론 뭐 좋은 일을 한 사람을 우리가 뭐 님자를 붙여서 일반적으로 쓸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어떤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권위와 또 경외감과 사랑함과 내 생명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이 예수를 님이라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가 진정 예수님이 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재판정은요, 상당히 흥미롭고 굉장히 모순적입니다. 재판정은 어떤 곳이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곳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재판정에서 진실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한 번도 거짓을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하나님 자신이고요.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기적이 그들 앞에 있었고요. 정말 그가 그들을 위해서, 이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 재판정인 사람들을 위해서 죽고 부활하면, 그분만 믿으면 죄로부터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받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게 거짓이 아니고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법정이 그 사실을 드러내는 방식은 놀랍게도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부정하고 그것을 덮으려고 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오히려 그렇게 하면 할수록 예수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짐으로 그러니까 이들의 반항까지도 이들의 부정까지도 하나님의 작정 안에 들어있어서 결국 이 진실이 이 예수라는 사람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잠시 있었던 예수라는 사람이 진정한 구원의 메시아임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대단히 기이하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모습이 단지 그냥 재판의 한 장면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것을 의도하셨을 텐데 모든 세상 전체를 보여주는 축소판처럼 보입니다. 세상은 어떤 곳인가? 세상은 진실을 잘 인정하지 않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의 주체들이 다 죄인들이잖아요. 죄인들이고 무지한 자들이고 그 죄로 인해서 영적인 감각이 다 상실되어서 영적인 일들을 도무지 보지 못하는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에요. 관심도 없는 그런 곳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마지막에 보면요. 사람들이 예수를 선지자라고 놀리는 네가 정말 선지자냐? 이렇게 놀리는 장면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를 거짓 선지자로 보고 있는 것이죠. 선지자가 아니라고 부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는 진정한 그리스도로서 선지자이기도 하셨거든요. 진실을 지금 드러내고 계시거든요. 진리 그 자체거든요. 세상은 이처럼 이 분명한 진리가 사람들은 죄인이요 하나님의 창조물에도 불구하고 범죄하여서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한 패역한 존재들이요 영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우주 가운데서 가장 영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신령한 일들에 대해서는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죄가 유발하고 있는 이끌어내고 있는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일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는 매우 매우 비참한 존재라는 사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찌나 긍휼이 풍성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지 그런 패역한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일을 작정하셨다는 사실. 그 작정 가운데 이제 때를 따라서 때가 차서 예수로서 예수 그리스도로서 오셨고 지금 그 죽음, 대속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 이런 사실이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는 곳이에요, 세상은. 그분이 실제로 죽으셨고 실제로 부활하셔서 지금 하늘 우편에서 이 세계와는 차별되어 있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는 그 세계에서 계시면서 지금 우리 보통 땅이라 부르죠. 지상이라 부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영역을 여기에 계속 영향력을 발휘하시며 통치하시면서 자기의 사람들을 성령으로 자기 영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구인 말씀으로 말미암아 역사 가운데 계속 불러내고 계신다는 사실을 도무지 인정하지 않는 세계가 세상이에요. 그게 역사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재판정과 같은 세상의 이 무지함에 이 무도함에 이 폭력적인 그 진리를 거부하는 이런 행태에 절대 여러분 휩쓸려 가지 마십시오. 오히려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진실을 따라 예수가 진정 그리스도요 참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는 그러한 자리에 항상 거하십시오. 그게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에게 질문을 던지는,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질문을 던지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이 날카로운 질문은 세상의 질문이에요. 이 말을 바꾸면 어떤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있긴 하냐? 그런 거 없다. 구원? 그런 거 없다. 인간이 죄인? 뭐 사람들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고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법 세워놓고 하는 거 그런 거지. 하나님 앞에서의 죄? 그런 거 없다. 있긴 하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잖아요. 그렇죠? 이 싸움이에요. 베드로가 그것을 고백했을 때 마태복음 16장을 기억하실 텐데요. 즉시 이 예수, 이제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이 네의 고백은 네가 한 고백이 아니라고 했어요. 혈육으로 나올 수 있는 고백이 아니고 하늘에서 주신 고백을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질문, 그리스도가 있긴 하냐? 하나님의 아들이 뭐 사람에게 오는, 사람이 되어서 오는 그런 일이 있긴 하냐? 라고 하는 그런 반문의 배후에는 누가 있는가? 사탄이 있는 거예요. 사탄과 교회의 싸움은 바로 이 지식을 얻느냐, 빼앗기느냐의 싸움입니다. 신령한 싸움이에요. 무슨 뭐 물리적으로 치고받고 한 싸움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 안에서, 우리의 판단 안에서. 오늘 이 재판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예수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 사실에 붙들려 살아가는 삶, 그 삶이 하늘로부터 온 삶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이제 아닌데 요즘 다 이제 디지털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없는데 옛날에 라디오 들으려면 어떻게 했냐면요, 그 주파수 아날로그로 하면 이렇게 돌려가지고 실제로 이제 전파를 맞추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뭐 돌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레버를 옮기거나 하다 보면 치식 하다가 딱 이제 주파수가 맞으면 어떻게 되죠? 소리가 들리잖아요. 뭐 라디오 소리가 들리죠. 그죠? 마치 그와 유사하게 실제 하늘로부터 이제 주파수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 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이 재판정에서 나타난 이 사실을 받아들여서 맞지,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지 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일은요, 하늘에서 주파수가 내려와서 성령께서 역사하신 결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거는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말로 그런가 보다 하는 그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가장 큰 일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 고백의 진실성, 이 고백의 유효성, 실제로 이 고백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으로 나타나는 그런 신실함, 그것까지를 따진다고 한다면 그럼 말의 고백에게만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 고백, 베드로의 이 고백이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가장 큰 복임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규정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외적인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 이 일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어떤 취급을 받는지 보세요. 그러나 지금 이 예수가 가장 고귀한 존재거든요. 그것처럼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고 계신다고 한다면 외적으로 여러분이 어떤 모습을 갖추든지 간에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늘에 속한 자요, 하늘로부터 오는 신호를 받아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요, 성령에 내주하신 은혜를 입고 있는 자요, 그리스도와 이 일을 지금 이루고 계시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분이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고 하루하루 기쁜 가운데, 감사한 가운데 살아가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여서 주권적으로 주어진 일이긴 하지만 우리 차원에서, 우리 편에서 경험할 때는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과정을 거치기도 합니다. 바로 그 예가 사실 오늘 살피지 않고 넘어갔는데요, 베드로라는 인물입니다. 오늘 이 재판정에 누구도 있었죠? 앞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께서 맞으실 때 앞서 했던 것처럼 또 뛰쳐나가서 어디 하나님 아들을 앞에 이런 망령된 일을 내 죽음으로 이것을 막으리라 이렇게 했을까요?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설교 예고편 다음 시간에 이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아들인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육신을 취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거짓으로 가득 찬 악의로 가득 찬 사람들 앞에 재판을 받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음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도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재판정에 있는 유대인들이 말씀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오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였던 것처럼 심지어는 교회라는 곳에서조차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용서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다시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셨다는 그 사실을 망각하고 실제로는 인정하지 않고 마치 세상의 물질이 전부인 것처럼 신령한 일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실천적인 무신론자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음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법정의 모습이 참으로 두렵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우리 또한 이런 법정에 침묵하는 자로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려워 떨고 있는 자로 있는 것은 아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증언 앞에 진리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시는 그의 모습 앞에 등을 돌리고 그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현상계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여 주셔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나를 새롭게 하시는 분으로 나의 생명으로 여기고 성경을 통해 그분을 알아가고자 그분과 교제하고자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자 그분만을 내 삶에서 드러내고자 날마다 날마다 애쓰고 충성하는 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어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있긴 하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는 것 그런 일이 있긴 하냐라고 궁극해 올 때에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구원의 투구로 그 공격을 방어해내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